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충분한.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창세기 47장 4절로 12절. 바로 임금이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생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양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함께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약속 없는 동맹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말이 뭐죠? 사전에 찾아보면 동맹은 조약에 의해서 상호 원조의 의무를 약속한 것이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원조를 약속한 이후부터는 국가 간에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상호조약을 맺어가면서 동맹을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신성동맹 역사에 보면 또 일본과 영국이 동맹 맺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그게 영일동맹 이런 동맹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긴밀한 약속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은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지켜주마, 안전보장을 전제로 하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동맹은 깨질 수 있어요. 세상 동맹은 깨지면, 약속이 안 지켜질 때 깨지는데 그 동맹이 깨지면서 세계 역사는 전쟁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혼란이 와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상호 원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인 원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상호 원조가 아니라 세상 동맹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일방적인 원조를 하시겠다는 거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 동맹은 은혜의 동맹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구나. 지금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30살 나이에 지금 가요.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난주 46장에서 부엘세르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는 야 하나님과 내가 동맹을 체결했는데 바로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바로 왕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체결된 약속의 동맹만 오늘 확인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면서 내가 싸워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약하다 그럼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와서 싸워줘요. 그런데 지금 나라적으로 진짜 혼란한 시대에 왔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제일 먼저 지금 미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막 형제니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익이 일본 붙잡는 것이 이익이 훨씬 나으면 미국은 우리 동맹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극기 흔드는 것도 문제 아니고 촛불 들고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촛불 들었다고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태극기 흔들었다고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최고의 안정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싸워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앞으로 이건 심각한 위기다. 나는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다. 진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요한 시간표다. 교회?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메시지. 오늘 130살 나이에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바로가 묻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인생 130살밖에 아직 안 된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봤다. 그러면서 바로의 머리에 그냥 축복해버려요. 저는 이 멋진 영권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위정자도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돼요. 나라를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지 사람의 생각, 이념, 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촛불 흔들고 뭐 태극기 흔들었다고 나라가 된다면 마음껏 흔들어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 바로왕 앞에 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간 야곱,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애굽 바로왕 앞에 갑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셀 수 있어요. 모든 나라의 주권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애굽이 주변의 모든 나라가 가뭄으로 어려운 판인데 애굽만 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애굽만 대단합니다. 거기에 왕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왕 앞에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야곱의 일행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가는지.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야곱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끝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임재하셔서 말씀해요.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래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만 기억하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책임지셨고 이삭도 책임지셨고 야곱도 책임지셨고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130살 나이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지금 계산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4절에 완벽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안 돼요. 내게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교회도 그분이 나와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끝. 여러분 인생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겜셋. 겜 끝난 거예요. 내 사업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겜셋. 끝나요. 대한민국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그랬어요. 인도하여. 너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게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만 붙잡으면 안 되고 자녀들이 계속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유언도 이겁니다. 이거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여기다 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장례를 시켜달라고 하고 지금 맹세하게 만들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대요. 돌아오게 하겠대요. 저는 4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인도하신다는 게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할 거다. 요셉이 너의 죽음을 임종을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미래 죽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 야곱은 130살 나이에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 듣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개하시는지 보세요. 야곱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는데 전개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47장에 쭉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지금 우리 땅에 왔지 않느냐. 내게 왔은 즉 내가 돌보마 책임지마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 와가지고 바로왕을 지금 아련했어요. 형제 다섯 명이 바로왕 앞에 아련하고 바로왕 앞에 다섯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가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는 그래도 대변자격의 말은 누가 제일 말번지가 세냐면 그 유다가 세거든요. 유다가 한 말 어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지금 양칠 상황이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우리 가족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곳센 땅에 좀 살게 해줘라. 왜 곳센 땅은 다른 땅보다 기름지고 다른 것보다 목추 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에 적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이 내게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지금 숨어 있어요. 그 다음 6절 보면 보세요. 뭐라고 하나. 야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다. 니네들 앞에 있다. 그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도록 하라고 왕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시하면 총리는 왕의 지시사항을 지금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왕이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곳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뭐하게 하라? 바로 왕의 가축이 얼마나 될까요? 예? 바로 왕의 가축이 얼마나 될까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누구 손으로 오는지 보세요. 다음에 보면 쭉 그 다음절 보면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들이 양식 살 돈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와서 양식 사냐면 가축을 가지고 양식 사요. 양 가지고 강아지 가지고 강아지는 있을지 몰라. 이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식을 사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은 지금 누가 관리해요? 이제 요셉의 형제 중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합니다. 위탁. 그러니까 지금 모든 축산업은 누구 손에 있냐? 요셉의 형제들이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짐승도 나중에 다 들어와요, 이 안에. 그래서 야, 진짜 경제력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리는구나. 아니 지금 뭐 로비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입을 열어서 모든 내 가축도 니네들이 좀 관리 좀 해주라고 위탁 관리를 위임받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영주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우리는 미국 가서 영주권 얻으려고 뭐 10년 고생하고 뭐 몸부림치고 변호사 사서 계속 서류 만들고 서류도 없이 영주권 통과. 아니 안 믿어져요? 아니 바로왕이 직접 말하는데 영주권 정도가 아니에요. 곳센 땅에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 토지 사용 허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의 가축을 다 위탁받았으니 경영권 모든 양들 목축의 경영권 획득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제가 이런 단어를 지금 찾아봤어요.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가 지금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시작 소유로 삼게 했다. 그 땅을 좀 임시로 살으라가 아니라 뭐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땅에 뭘 줬어요? 소유권을 줬다. 이 말이 뭐예요? 네 땅이라고 등기까지 내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토지도 누구 손에 오는지 보세요. 토지도 다 요셉의 손에 가지고 와서 쌀 사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주권, 경영권, 소유권 모든 관리를 다 하게 맡으러 버리구나. 그러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는 거라. 저는 13절 확인하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기근이 더욱 심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IMF 터졌을 때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IMF가 왜 이제 왔냐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암만 험난해도 그 험난한 세상에 쓸려갈 자가 아니라 영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다고 쓸려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힘 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다 할지라도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콩고강에 보니까 물살이 센데 보니까 샌드 고기들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생명을 가서 그물을 쳐놓는데 그냥 고기가 안 걸립니다. 뭐 피레미, 송사리 이런 고기는 아예 접근을 못해요. 걸렸다면 제 팔뚝만한 거 막 장단지 막 이런 사람 둘이 막 들어올려야 되는 이런 고기만 걸려요. 아, 힘센 고기만이 저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구나.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 탕류에 여러분 쓸려갈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세상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셉의 야곱의 가정에는 기근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요셉이 총리인데 쌀창고의 모든 양식은 요셉의 손에 있는데, 아니 요셉이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요셉한테 사람들이 가축을 가져오고 가축만 해내요. 가축은 다 가지고 와다. 근데 돈도 없지 가축도 없지 하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몸하고 땅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나중에는 몸을 잡히고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서약서 찍으면 양식 줬어요. 이제 이 몸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토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든 토지도 다 국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국유화. 그래서 만든 법이 토지법을 요셉이 만들어요.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2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매 그러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 쌀 줄 테니까 너희들 토지에다가 농사 지어라. 그리고 20%는 국고에 상납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남겼던 씨앗은 이것밖에 안 준다. 다음에 농사질 씨앗은 너희들이 보관했다가 농사 짓고 나머지 양식 가지고 너희들이 먹어라. 먹고 살아라. 자녀들을 키워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언약의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제대로 눈 뜨고 나니까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요셉만 야곱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요셉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되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게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은 상호 동맹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동맹이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동맹의 축복을 한번 한 주간 누려보세요. 영적인 동맹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환경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 내가 불안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만 싸워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나를 원조하실 수 있는 동맹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명.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야 강하게 돼요. 연약하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죄인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부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고로 11절에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오늘도 예배당 오는데 즐겁습니까? 주일이 너무 빨리 한다고 왔다고 여러분 투정 안 부렸어요? 왜 주일이 이제 왔는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그분은 구원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누려지는데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섹션 넘버 원이 있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 축제를 즐기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배만큼 축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영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게 예배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동맹을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최강국의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간다 할지라도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의 삶이 되고 있다. 내가 삶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누려진다. 이런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신명기서 1장 29절로 30절, 33절 말씀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신명기서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야 되는 과정,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싸울 것이며.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나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안고 계시대요.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그렇지만은 이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믿지 않아요. 예배 축복을 놓치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것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하고 계신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축제를 누리는 자는 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당 오셔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자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윙윙윙이 볼소리로 들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눈빛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멘 한 분만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새겨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하는데 졸음이 온다. 제 방에 올라오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지금 잃어버리면 이 영적인 메시지 할 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다행히 한 명도 안 졸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떠나기 직전 시나이 반도 딱 들어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뭐였어요? 지난주 뭐 했죠?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희생제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예배의 축제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떨어지는 순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불신앙하고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불신앙, 염려는 우리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움, 우리가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불신앙은 그건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거래. 몸만 따라가면,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직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약속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직행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의지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평생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으로 안 믿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가면 반드시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 있어요.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이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니네 집 지금 가자고 하는 거니? 신방 가자고 하는 거니? 아닙니다. 이때 한 말 보세요.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시작. 말씀만 하사.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은 내게 창조의 능력도 되고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니까 균형이 상실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내려보세요. 절대 균형이 상실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뼈가 반드시 서 있는데 무슨 디스크 뭐 협착증 뼈가 이렇게 연약해져가지고 사겄다 무슨 골병 골다공증 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깁스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 간신히 지금 깁스하고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영적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균형을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조그만한 건 부닥쳐서 넘어졌는데 뼈가 막 골절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오늘 야곱 얼마나 멋있어요. 130살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왕을 딱 축복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동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면 길이 보입니다. 평생 할 일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만 하세요. 기도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도의 반대말? 기도 안 하는 걸까요? 반대말이 뭐예요? 기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틀린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맞지도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기도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자가 기도하는 건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기를 바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된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오고 그걸 붙잡고 집중하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꼬여있는 것 많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 많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으면 그 감사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답이 보여요.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길이 보이고 응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형이 잡혀져요. 균형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균형이 흐트러져 있어요. 제 몸이 저는 바른 줄 알았어요. 그 설교한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약간 비틀어지는데 나는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내 몸이 틀린 걸 알고 바로 잡는 운동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이 설교할 때 내 자세를 보니까 조금 서져 있고 이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 그런데 내 몸만 바르게 되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럼 예배를 축제로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냥 누리고 가세요. 그럼 뿌리 내려져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향하여 가되, 가라고 하니까 또 열심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24시 누리기를 바라요. 오늘 야곱이 지금 붙잡았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캄캄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지금 이것만 붙잡고 가면 자기가 계산도 안 한 25시의 응답이 와 있잖아요, 야곱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영원히 후대들에게 알려주려고 요셉에게, 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나하고 맹세하라.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이삭이 들어간 저 막벨라 굴에 내 장례를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서까지도 유언합니다. 왜?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전달해 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시 이 비밀을 누리다가 25시의 응답과 축복 안에서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